사도행전 하나님의 말씀은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얼굴이 벌개져서 뜨겁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모두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 어찌 된 일이냐? What happened?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지금 시간이 오전 9시이니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오 하면서 충실하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 교회가 들은 첫 번째 설교, 이 어찌 된 일이냐 지난번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인 오늘 오후 3시경에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또 사람들이 어찌 된 일이냐,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면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게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미문 앞에 안전뱅이 그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가는데 미문 앞에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거기서 손을 내밀어 구걸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바라본 사람들이 또 이 어찌 된 일이냐, What happened? 하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은 베드로 설교 제2편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열어보면 참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놀랍고 충격적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당혹스럽게 여겨질, 느껴질 그런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경은 항상 그 놀랍고 충격적인 그 사건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또 궁금증에 대하여 충분히 대답을 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베드로가 어떻게 잘 설명해 주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사람들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라고 한 말은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려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면 이런 일을 왜 행하시지 못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사도들은 항상 보면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보면 그래요. 사도행전 26장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이 그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하나님께로 먼저 생각을 돌리게 하려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도 그러하고 바울도 그러하고 항상 보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결국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일까? 과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신 분일까? 과연 내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만 하다면 사실 우리가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매일 아침에 한번 펴고 좀 묵상하고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까지 창조하신 분이라면 그 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기적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이처럼 베드로는, 모든 사도가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는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일을 설명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생각을 돌리는 일부터 했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가 한 일은 자신들에게 떨어져 있는 그 시선들, 사람들의 그 시선을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떨쳐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극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참 이 말씀 작든 크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슴에 새겨두어야 할 참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다 그런 유혹이 있거든요.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일을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좀 남게 해 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 마음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물리쳐 버립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베드로의 손을 볼 것입니다. 저 손. 그래서 사람들 어떤 사람들 달려나와서 베드로의 손을 붙들어 보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도 물리쳐 버립니다. 우리의 권능으로 한 것이 아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역시 베드로는 기도를 많이 해서 저러는구나. 베드로는 역시 성경을 많이 알아서 저렇구나. 역시 평소에 적선을 많이 하시더니 저런 능력이 나오는구나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도 간단히 물리쳐버립니다.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극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이 너무나 참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 같은 것으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자신이 신격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얼굴을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지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영어로든 육신으로든 어쨌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며 영광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피 속에 젖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러함으로 첫째는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시켜주고 둘째는 자신에게 아직도 떨어져 있는 모든 시선들을 전부 과감하게 떨쳐버리는 그 일을 했는데 그러나 셋째로 사실은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왜 베드로가 하나님께로 생각을 돌이키게 하고 자신에게 묻어 있는 모든 것을 떨어뜨려 버리는가 하면 주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선이 한번 주 예수님에게로 집중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 베드로의 심정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3절을 보십시다.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그 하셨느니라의 뒤에 너희가 앞에 관로를 한번 쳐보세요. 그 관로를 어디까지 쳐놓은가 하면 15절 정인이라까지 쳐보세요. 너희가부터 정인이라까지를 관로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16절로 넘어갑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연기를 시켜보면 이런 뜻입니다. 13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Glorified Jesus. 영화롭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자식을 누가 칭찬하면 기쁘죠?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구를 참 칭찬하면 여러분의 아내를 칭찬하고 여러분의 남편을 칭찬하고 여러분의 손주를 칭찬해주면 여러분 기쁘죠? 기쁘죠? 당연히 기쁘죠?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씀이 좋습니다. 기뻐요. 아니 손주나 자식도 칭찬해 주면 기쁜데 내 영원한 운명을 의탁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glorified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저는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glorified,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씀은 뭐 빌립보서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롭게 하셨다, God glorified our Jesus. God glorified Jesus. 이 glorify라는 말은 영어로 갔었다는 말씀은 최고로 높이셨다는 말씀보다 조금은 더 큰 말씀입니다. 조금은 더 깊은 말씀이에요. 원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glory 또는 독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두려운 말이에요. glory, 이 영광은 굉장히 두려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에게 썼다가 사람이 저주를 받은 예들을 성경에 가끔 기록해놓고 있죠. 예를 들어서 헤롯 왕, 자신이 영광을 취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을 때 가이사라에서 충에 물려, 벌레에 물려 죽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영광을 자기가 차지한 바람에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말을 한 바로 직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일곱 대나 덜짐승처럼 소들과 함께 풀을 뜯어먹고 사는 그런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영광, 두려운 말이에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사람에게 속한 것 아니에요. 이런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에게만 서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거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 보거나 들으면 기뻐야 합니다. 기뻐해요. 우리가 예수님은 예수님이라는 그 말이 그냥 예수님이라는 글자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내 손주,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이 모든 관계를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데 적어도 예수님은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하고 누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진 아니하고 그 앞에 길게 수식어를 붙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청중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22절에도 보면 베드로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좀 어려운 말씀이 있으면 괜찮아요. 이 말씀들은 성경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준 설교니까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스킵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너무나 능통한 사람들이고 베드로가 바로 이 성경에 능통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 설교 왜 오늘 우리가 듣느냐? 베드로는 바로 우리들의 사도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설교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설교를 통해서 또 듣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말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큰 줄기를 중심으로 계속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면서 설교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을 좋아해요. 그냥 하나님보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삭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마엘입니다. 자 그러면 전부 다 아브라함 자식들인데 그러면 이삭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이라고 해주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펄쩍 뜁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서 난 아들만 정통 아들, 정통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마엘은 안 됩니다. 철저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또 이삭에게서 난 아들도 둘이에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 둘인데 아 그러면 한 몸에서 난 아들들이니 야곱의 아들 야곱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줘도 좋을 것 같은데 에서의 하나님은 절대로 안 해요. 철저히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야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 아멘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굳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식어를 길게 붙인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딴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향하여 아니면 전 세상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딴 하나님이 아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가 목숨을 걸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하고 싶어서 이 앞에 길게 수식어를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서실 수 있는 독사 또는 글로리 이 영광이라는 말씀을 오직 예수님에게만 서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좋잖아요. 마음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전 인생의 운명을 의탁한 그분 예수님만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은 영광을 받을 만한 분으로 여긴다 이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글로리 그 영광을 오직 예수님만이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내 구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내 구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아멘, 아멘.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혹감, 충격 또는 분노 속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거든요. 불과 두 달 전에, 맥시멈 석 달 전에 예수는 십자가의 강도, 십자가에서 두 강도와 함께 사형에 처해진 사형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시체를 끌어내리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도 있어요. 그 시체를 무덤에 묻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glorified,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러고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그분에게만 사용하도록 하셨다. 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영광은 달라요. 그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한없이 올라가는 영광이에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이 영광은 한없이 내려가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한없이 내려가는가? 그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관로로 쳐인 바로 그 내용들이에요. 13절에 15절까지 관로로 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13절부터 제가 한 줄 한 줄 한번 읽어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부터 관로입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계리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자, 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만을 영화롭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말한 그대로 이런 권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들려주는 귀한 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의 종,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설교는 철저히 성경을 능통하게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들려준 설교였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기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종, His servant 또는 my servant라고 하는 그의 종이라는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 눈이 번쩍 뜹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들이 잘 아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향하여 바로 하나님이 my servant, 나의 종이라고 할 것을 이사야서 52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죠. 이사야서 52장 있는데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달려서 십자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고난과 십자가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복음을 말하죠. 이 말씀에서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영어로 보면 Behold my serva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 종을 이 말은 유명한 말이 되어버렸어요. 장차 하나님께서 어떤 종을 향하여 보라 내 종을 Behold my servant라고 어떤 사람을 지칭하면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께서는 바로 그 종, His servant,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My servant, 보라 내 종을 한 그 내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을 계속 보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죽이려고. 이 거룩하고 의로운 일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도 예수 이름을 지칭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우니 우리가 알다시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그 의가 더러운 옷과 같아서 어느 누구도 다 부정하여 어느 누구도 의롭다 할 자가 없다고 선언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땅의 어느 인생도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때에 거룩하고 의로운 이가 나타났다면 그분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바로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오늘 베드로가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또 자세히 시간이 없지만 읽어볼 시간도 없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내용들을 베드로가 알려줍니다.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 장차 나와 같은 그 선지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바로 나와 같은 그 선지자, The Prophet, 바로 그 선지자가 수천 년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관용어처럼 그 선지자.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누구죠? 세례 요한이 일어났을 때 당신이 바로 그 선지자입니까? 하고 사람들이 물었던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 선지자. 하나의 관용어처럼 그들 가슴에 살아있는 단어인데 바로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뒤에 있고 또 아브라함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씨를 통하여 세상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Your seed. 단수예요. 딱 한 분 아브라함 네 자손으로 오는 그 씨가 바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창세기에서 바로 그 씨 아브라함의 씨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선포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찾아보진 못했지만 이 말씀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까 남은 그 15절 맞아 보죠.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정인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또 귀한 말씀이 생명의 주입니다. 생명. 오늘 이 세상에는 생명이란 말이 참 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과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생명의 주라고 하는 생명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생명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붙여드린 생명의 주, 이 생명은 시작도 생명이요 끝도 생명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입니다. 이 안전뱅이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가 업고 와서 그 자리에 놓아주고 그리고는 끝나면 또 와서 업고 가는 자기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용을 써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숙명 같은 굴레 속에 40년을 살아온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그런 숙명 속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어떻게 할래 할 수 없는, 어떻게 영을 써도 안 되는 어떤 숙명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너무나 아픈 숙명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답이 나오죠. 아기가 태어나서 그런 말을 배웠다고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시작한다고 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하겠지만, 좋아하지만 또 좋아해야지요. 그러나 결국 그 걸음걸이가 결국은 어디를 향하는 걸음걸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까? 공동묘지죠. 이것이 숙명인 거예요. 우리가 안전맹이로 태어난 것입니다. 영혼을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숙명을 우리가 다 가지고 태어난 안전뱅이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시작도 생명이고 끝도 생명이에요. 공동묘지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십자가의 고초를 통하여, 그 어두운 터널을 통하여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검증된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이외에 어느 누구도 이 생명 검증해 보인 사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것을 이 세상에 입증해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만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이렇게 초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더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어도 살겠고 좋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복음을 받고 죽어도 산다는 이 말씀이, 이런 게 있다는 말이냐? 심지어 살을 꼬집어 보기도 하고, 아니 죽어도 산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아, 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진리를 들은 것 때문에 참 흥분이 됐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한 말씀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도 산다는 거, 육신이 쇠하여 마침내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마치고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죽어도 산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내 구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것입니다. 기쁜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초대의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응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또 응해 보신 적이 있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누가 생명의 주를 죽였는가, 이것도 잠시 좀 살펴보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했는데, 너희라는 사람은 정확히 누구냐 말이죠. 유대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베드로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설교를 했으니까 당연히 너희는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 주장과 생각 때문에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유대인들이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많이도 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날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이방인인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방인인 로마 군인들이 죽였다 그래도 또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여러분,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누가 예수님을 죽였느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아무런 의미 없는 말입니다. 오직 주님의 바로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사람, 가슴에 찔리는 사람, 내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자기 가슴에 와닿는 그 사람들만이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사람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버려진다들이니까 그건 얘기할 거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원하여 자원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말씀들이 가슴에 와닿는 사람,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다시 이어서 말해주는 말씀의 내용이 얼마나 참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몰라서 그랬다는 거죠. 알지 못해서 부지 중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알지 못하여 그랬다. 참 소망적인 말씀이에요. 이 부지 중에 민수기를 보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에 살 길을 마련해 주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런 것이죠. 나무를 캐러 갔는데 도끼로 나무를 캐려고 휘둘렀을 때 도끼날이 빠지면서 그만 어떤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너무나 우발적인 일입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도끼날이 빠질 줄도 몰랐습니다. 전혀 자기의 생각한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달려가서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어요. 요단강이 이렇게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데 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요단강 중심으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를 6개를 두었습니다. 이 6개를 둔 의미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어디에 살든지 한나절만 달리면 반드시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피성을 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너무 멀어서 내가 살지를 못했다 이 말을 못하도록, 어느 누구도 내가 너무너무 멀어서 결국 내가 이렇게 살 길을 찾지 못했어요 이 말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넉넉하게 도피성을 6개를 만들어 두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부지 중에 그래 한 줄 아노라 라는 말씀은 도피성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달려가기만 하면 살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너무 멀어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할 필요가 없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도피성을 향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의도 없었습니다.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전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하여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문을 두드리면 그 안에 있는 제사장이 문을 열어주면서 그 사람은 들어와서 안전하게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분의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내가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 당신을 내가 죽인 자요 하고 외치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1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이 죄 없이 함 이 좋은 말씀입니다. 죄 없이 함 이 말씀 보면 참 기뻐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죄 없이 함 죄 없이 함 이 우리 말로는 좀 딱딱한데요. 죄 없이 함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blotted out, B-L-O-T-T-E-D, blot 이렇게 점을 빼버린단 말이죠. blotted out.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얀 모시 적삼을 입고 이제 어디 외출하려고 그랬는데 그만 실수로 거기에다가 무슨 잉크 한 방울이나 아니면 김치국물을 떨어뜨렸다고 가정해 봐요. 얼마나 속상해요. 버리자네 아깝고 입을 수도 없고. 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그 세탁소에 가져가면 기가 막히게 거짓말같이 기적같이 다 뽑아준다고. 깨끗하게 말끔하게 해준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기쁜 소식이죠. blotted out. 죄 없이 함이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모든 오점들을 다 빼버린다는 뜻이에요. 오점들을 다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또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 받으라는 말씀도 얼마나 좋습니까? 받으라입니다. 그러면 받으면 됩니다. 선물을 받듯이 받으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더러운 오점들, 꼭 문둥이의 그 살갗 같은 그런 더러운 것들이 전부 예수님에게 다 이전이 되면서 다 받아주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는 받으라 하시기 때문에, 이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또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를 것이요. 이 말씀이 옛날 성경으로 보면 아마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를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유쾌하게 되는 날. 아, 유쾌하게 되는 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참 여러 날이 있죠. 장가 가는 날, 장가 가는 날, 시집 가는 날, 우리 아이가 원하던 그 학교에 입학하던 날, 나름대로 좋은 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날 중에 좋은 날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에요. 유쾌하게 되는 날에 가장 그림으로 우리들이 보여준 장면이 바로 그 안전병이가 유쾌하게 되어서 들어가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한 그게 바로 그에게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에요. 오늘 바로 이 자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쾌하게 되는 날이 될 수 있으려면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고 의지하는 구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이름이요. 하나님이 glorified. 그분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의지하는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사.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온 세상 누구를 향해서도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만을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 예수님만을 영화롭게 하셨다. 글로리파이드 하셨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렇게 영화롭게 하신 그 이름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춤을 추고 유쾌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을 경험한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는 그 무엇이 있죠? 안전뱅이처럼 말이죠. 짓누르는 그 무엇,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믿고 그분에게 그 짐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용수철 튀어오르듯이, 안전뱅이가 튀어오르듯이 일어나듯이 여러분도 유쾌하게 되는 그 시간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시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집시다.